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네, 그 뒤에는 안 해오셔도 돼요. 그분이 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호와를 내가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계속 품고,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건지 마치 숙제를 받은 학생처럼, 방학 숙제를 받은 것처럼, 아, 이걸로 하네.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지?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했더니 안 되고 저렇게 했더니 정말 기쁘고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정말 사람도 기쁘고 하는 그런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입에서 막 증거되고 또 간증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이때에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때라고 하는 말은 요 직전의 사건은 마리아가 성녀로 잉태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마리아는 엄청나게 당황했을 거예요. 정말 성령께서 오셔서 또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그 말에 한 번도 소설로도 읽어보지도 않았고 또 들어보지도 않았고 경험되어진 일도 없는 그런 사실 앞에 이 여인이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놀래고 있는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갑자기 뭐 배가 이렇게 부르겠어요. 똑같은 우리 인생의 과정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아기를 태중에 마리아에게 그 성령으로 잉태되게 했겠죠. 아기가 정말 들었는지도 안 들었는지도 모를 때에 이 천사 가브리엘은 이렇게 그에게 그 레커멘드를 해줘요. 레커멘드를 해주는데 어떻게 레커멘드를 해주냐면 너보다 6개월 전에 임신한 여인이 하나 있다. 근데 너의 친족인데 그 친족이 엘리자벳이라고 하는 그 친족이 있다. 네가 알지? 내 옛날에 뭐 아는 친족일 거예요. 근데 그 엘리자벳이라고 하는 그 남편이 사가랴고 부인이 엘리자벳인데 6개월 전에 임신했는데 그 임신할 때에 그 사가랴와 엘리자벳은 아브라함처럼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그를 잉태케 합니다. 잉태케 하는데 뭐 예수님 같은 그런 잉태가 아니라 그것은 이제 그 사가랴를 통하여 엘리자벳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그 노산을 임신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난 지 이제 6개월이 됐습니다. 그 6개월이 된 그 엘리자벳은 나중에 그 1년 후에 그 세례 요한을 탄생하게 하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이 불안해하고 물론 본인의 말로는 계집동이 듣겠습니다. 그러하오시면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경험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누구한테 물을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입장 속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그 유대 땅에 지금 이 그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고 있잖아요.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북쪽에 살고 있었는데 이 저쪽 유대 마을 쪽에 가보면 내 친족 엘리자벳이 산중 마을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제 임신을 했겠죠. 그리고 그 갈릴리서부터 뭐 택시가 있었겠어요?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또 가난한 집이거든요. 아마 걸어서 그 오랜 기간을 걸어서 왔을 거라고요. 아마 임신한 후에 그렇게 많이 걸으면 정말 유산되기 십상이지만 그렇게 걸어서 그 산중마을 엘리자벳에게 간 것입니다. 갔었을 때에 되어진 이 말씀이 이제 39절부터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오셨어요. 그 남쪽까지 가서 그 동네에 엘리자벳의 집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자벳에게 문안하니 그랬어요. 뭐 지금같이 무슨 카톡이 있다든지 뭐 무슨 전화가 있다든지 했던 시절이 아니라 그저 가서 문을 두드리면 나온 거거든요. 뭐 왜 사전에 연락을 안 했어요? 뭐 오니까 내가 당황했어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마리아가 아무 기별도 없이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일러줬기 때문에 그 엘리자벳의 집에 진짜 이 언니가 이 사촌 언니가 나이든 그 할머니, 한 뭐, 한 40살쯤 차이가 질지도 모르겠어요. 마리아는 그때 한 20대였었고, 엘리자벳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사가를 통하여 임신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 나이 갭이 그만큼 차이, 어머니 같은 어떤 그런 커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언니가 진짜 임신했는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산중마을에 가서 노크를 했습니다. 아, 그랬더니 엘리자벳이 이제 들어오라 했겠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긴 거리를 이 여인네가 이 젊은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겁도 없이 올 수 있냐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41절에 보니까 엘리자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들을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자벳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이제 선포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임신했는지 내가 뭐 기별한 것도 아니고 소문낸 것도 아니고 처녀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정말 가족들에게도 알릴 수 없는 그런 그 극비의 사실을 가지고 갔는데 이 문중에 들어갈 때에 성령이 충만한 엘리자벳이 임신의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니 어떻게 알았을까? 어쩌면 이 사실 앞에 이 마리아는 컨펌을 받는 거예요. 컨펌을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천사를 통하여 내 마음에 꿈속에 현몽하여 주셨는데 이게 진감인가 하고 있는데 천사는 몸을 입을 수 없고 하나님도 몸을 입을 수 없는데 이 땅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몸을 가지고 소리로 그에게 선포할 때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이야기는 43절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그랬어요. 내 주가 누구예요? 임신하고 있는 이 아기예요. 이 아기가 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곧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엘리자벳은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가 잉태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은 이 20살밖에 안 된 이 처자가 얼마나 당황했겠으며 얼마나 정말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임신한 사실 뭐 아기가 지금 뭐 며칠밖에 안 됐는데 뭐 아기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정말 아기 바로 임신해 갖고 몇 주 만에 가니까 올챙이 같은 게 그냥 콩닥콩닥거리고 있어서 그게 사람이라 그러니까 사람이지. 그게 무슨 뭔지 알겠어요. 울트라사운드를 한 것도 아니고 속에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엘리자벳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야기를 들을 때 마리아는 어땠겠습니까? 물론 믿음으로 그걸 받는다고 했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그것을 컨펌해주는 사람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엘리자벳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요. 성경 말씀이 확 내 안에 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잠언서 27장 17절인데요. 이 말씀이에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As iron sharpens iron, so one man sharpen another. 그렇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엘리자벳과 이 마리아가 정말 철이 철을 만나면 서로 날카롭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들 뭐 여기 미국에는 그런 게 잘 없겠지만 여러분 주방에 다 있겠네요. 그 칼을 가는 그 샤프너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샤프너라고 하거든요. 샤프너라고 이야기하는데 칼이 잘 안 들으면 잘하는 사람은 슉슉슉슉 몇 번 하면 뭐 잘 잘리잖아요. 그죠? 저는 슉슉슉슉 했더니 더 안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흉내는 낼 수 있는데 이게 아무나 이걸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옛날에 어머님들이 옛날에 장독에다 몇 번 쓱쓱 하면 그냥 뭐 다 잘리잖아요. 그것처럼 샤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칼갈이에요. 칼갈이 한국말로 하면. 아, 좀 촌스럽다. 샤프너 그러니까 멋있었는데. 마리아와 엘리자벳의 사이는 이 아이언 칼과 샤프너의 차이 관계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나를 샤픈하게 해줄 수 있는 나를 샤프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husband, 여러분들의 와이프가 그런 사람들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그냥 칼갈이만 돼갖고 말이죠. 맨날 갈려. 맨날 갈려. 그냥 갈리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갈리니까 어떻게 어떤 사람은 갈구는 거겠죠. 부부가 항상 갈구고 갈려. 그러니까 맨날 왼수덩어리인 거예요, 서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부부가 뭐 여기에는 없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 세고 셌어요. 경상동 말로 이야기하면 천지 때깔이에요.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부들이 관계가 안 좋아서 서로 갈고 갈구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 저는 오늘 여기에 이 엘리사벳과 그 마리아가 진감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주의 계집종이 믿겠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했는데 누군가가 사람 가운데 나에게 정말 와갖고 이걸 컨펌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엘리사벳 그 언니가 탁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있을 수 없는 일이 6개월 전에 일어났다. 배를 봐라. 6개월 된 배가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는데 6개월 된 배가 언니가 임신했다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고로 내 배 안에 있는 이 아기도 내가 지금 볼 수는 없지만 이게 하나님 하신 거야. 그리고 언니의 그 말이 얼마 전 천사가 내게 하신 말씀 그것과 똑같아. 컨펌을 받는 거야. 아내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컨펌 받습니까? 남편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컨펌 받습니까? 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동지들이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서로의 신앙을 컨펌해주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관계는요 너무나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이런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서로를 예리하게 하고 서로를 빛나게 해주고 서로를. 그래서 어느 날 신랑이 정말 일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렵게 들어왔는데 그냥 갈가리처럼 계속 갈고 이게 아니라 탁 들어왔는데 그의 힘 빠진 그 축 처진 그 어깨를 아내가 탁 샤프하게 만들어줘. 그래서 그 다음날 더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또는 아내가 자녀를 기르다가 또 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참 지쳐있을 때 남편이 또 정말 샤프너가 되어서 그를 날카롭게 해줘. 이런 관계. 이런 관계가 실증나지 않는 관계예요. 뭐 2, 3년 살면 뭐 권태기가 온다고 하고 그 권태기가 자동적으로 오는 줄 알고 결혼한 사람이 늘 기다려요. 어떤 사람은 3년 만에 오고 어떤 사람은 6년 만에 온댔는데 지금 이제 우리 5년 됐지? 내년에는 꼭 올 거야.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익스펙트한 것이 그대로 오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단이 그걸 듣는 것이에요. 사단이 그걸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돈을 걱정하면 돈으로, 건강을 걱정하면 건강으로, 사람을 걱정하면 사람으로, 자녀를 걱정하면 자녀로, 생명을 걱정하면 생명으로, 항상 그것 가지고 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만 보세요. 항상 내가 걱정이 극심하던 그것이 항상 해본대요. 이 아이가 나가서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어떻게 돼요? 어떻게 안 된 게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의 걱정과 기우가요. 마치 그를 생각해 주는 것 같은데요. 갱년기가 올 때가 됐는데 당신 왜 안 오지? 안 오지? 갱년기 와요. 안 기다려도 와요. 그런데 그걸 자꾸 우리의 말로 애가 사춘기가 올 때가 됐는데 얘가 지금 철이 안 들었나? 아직 들컸나? 애가 아직 애긴가? 아니 철 들어야 어른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사춘기가 와야 어른 돼요? 사춘기 없이 어른 되는 애들? 우리 교회 많아요. 할렐루야. 장년이 되면 다 뭡니까? 다 갱년기가 온 다음에 다 노년기로 가요? 아니에요. 그거 없이 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꼭 무슨 뭐 약을 먹고 그것을 지나가야 됩니까? 뭐 이렇건 저렇건 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우리가 받긴 받지만 여러분 그거를 기다리지는 마십시오.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노인이 되면 치매가 온다는데 치매가 오면 어떡하나 어떡하나 치매가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지 자꾸 그걸 깊이 묵상하니까 그게 오는 거예요. 주를 깊이 묵상하는데 똑똑하신 그 주님을 닮을 수밖에. 하나님 나라에 치매가 있다면 그거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이 마리아와 엘사벳의 이 스토리를 이렇게 읽으면서요.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그랬으면 좋겠다. 가정에서는 부부의 관계, 또 엄마와 딸, 또 엄마와 며느리 이런 관계들이요. 정말 그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iron as iron sharpen iron.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사람들을 자꾸 빛나게 해주고 다시 이렇게 예리감이 없던 그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그 사람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므로 성령이 충만해주고 그 사람이 시험에 빠진 사람들의 옆에서 그를 날카롭게 갈아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 이것이 영적 교제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무디게 하는 관계, 서로 아프게 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묵상하다 보니까요. 정말 naturally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 여기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보세요. 여기 4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엘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랬어요. 엘사벳의 뱃속에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이 세례 요한이 6개월 된 아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지금 잉태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문 앞에 들어와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 뱃속에 있는 이 세례 요한 6개월 된 아기가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에 복중에서 뛰놀고 있어요. 그냥 우연히 발길질하고 뭐 6개월 되면 애가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겠죠. 그런데요. 이 엘사벳이 딱 보니까요. 이 아이가 그 들어오는 그 마리아를 보면서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성녀로 잉태된 그 예수를 보면서 이 아이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6개월 된 아이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 태어나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태중에 있는 아기가 사람이에요. 왜요? 이렇게 뛰는 걸 보니. 6개월 되면 눈이 제대로 생겼는지 귀가 제대로 생겼는지 손가락이 다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6개월 된 아기가 어떤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6개월 된 이 아기가 이 태중에 그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를 잉태하고 들어오는 그것을 보고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손주 하나씩 가지세요. 뭐 이제 이미 아기 다 낳으신 어머니들은 아유 내가 이거 이 말씀 진작 알았으면 이렇게 기도할 걸. 아직 가능하신 분들은 이걸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를 보고 뛰는 아이. 정말 너무 내추럴하지 않아요? 누가 가르쳤어요? 누가 보여줬어요?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기쁘게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내려가서 44절을 볼까요? 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보라 내 문 안에 소리가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여기 기쁨으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Joy, rejoice, joyful. 응? 예수의 어머니가 그 아기 이제 임신한 지 몇 주밖에 안 된, 뭐 몇 주나 됐을까요? 며칠 됐을까요? 그것을 보면서요, 이 복중에 있는 아기가 기쁨으로 뛰놀았대요. 와. 이게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이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이게 뭐랄까요? 아주 그냥 원료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두 주 전에 설교를 드렸는데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춤췄잖아요. 그죠? 그 막 미리암이 부인된 미리암이 막 뭐라고 이야기할 때 마리아가 뭐라 그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 이 아이는 철도 들지 않았고 아직 뇌도 생기지도 않은 것 같은데 뛰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 큰 장년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뛰놀았고 기뻐 뛰놀았고 이 아이는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그 주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나 이 세례 요한이나 그래서 구약의 큰 자와 신약의 큰 자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큰 자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라고 이야기해요. 많이 배워 큰 자, 키 커서 큰 자, 무슨 뭐 돈 많이 가져서 큰 자, 권력을 가져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그다. 왜냐하면 나를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는 이 어린아이를 보세요. 배운 것도 아니고 무슨 어머니한테 뭐 기뻐하라고 쿡쿡 찌른 것도 아니고 캔디 준 것도 아닌데 그 태중에 기뻐하고 있는 이 아이를 보세요. 여러분들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의 결혼을 위하여 엘리자벳과 마리아처럼 그런 스파우스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그 아이들, 정말 우리 청년들 또 그런 사람들은 아이를 임신할 때 하나님 이런 아기 임신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conscience든 unconscious든 상관없어요. 뭐 이 아이가 conscience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conscience가 있을 때는 물론 하나님을 기쁘게 기뻐해야 되겠지만 unconscious로 혹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 그때도 하나님 찬양할 거예요. 자면서도 찬양하게 해주세요. 어느 날 내가 수술받을 일이 있어서 없어야 되겠지만 수술받을 일이 있어서 전신 마취를 하고 완전히 패스아웃 됐었을 때도 깨어나면서도 오 주님 그리고 태어나야지 뭐 옛날에 사귀던 아가씨 아 영자야 그리고 태어나 이거 말고 뭐 이상한 거 무슨 뭐 돈 뭐 이거 하지 말고 내가 unconscious로 있을 때 또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정말 우리가 무슨 뭐 치매가 걸렸어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뭘 염려하십니까? 뭘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이렇게 컨시언스가 없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6개월짜리 뱃속에 있는 6개월짜리 아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것이라면 우리는 왜 못하겠어요? 우리는 철도 들었고 하나님 말씀도 알고 확신도 있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죄악 벗은 우리의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왜 못 뛰겠어요? 아기도 뛰는데 성경을 모르는 아기도 뛰었는데 왜 우리는 못 뛰겠어요? 왜 그 주님을 기뻐할 수 없을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그래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들어오는 그 일을 보면서요. 어떻게 배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기뻐서 뛴다는 성경 말씀을 쓸 수 있겠어요? 근데 조금 더 기가 막힌 말씀은요. 4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그러니까 아이가 언제부터 뛰었어요? 마리아의 소리가 어머니의 귀에 들릴 때에 비로소 아이가 듣는 거예요. 어머니의 귀와 태중에 있는 아기의 귀는 같은 귀예요. 어머니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아버지의 믿음도 중요하죠. 어머니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여기가 말씀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믿음이 10원짜리면 아이의 믿음은 10원짜리예요. 그래서 아이를 보면 어른을 안다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머니의 믿음이 100원짜리면 아이의 믿음이 100원짜리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 어머니를 볼 때 내 주의 어머니가 오는도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아이는 그 어머니와 똑같은 믿음으로 뛰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의 며느리를 위하여 이거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딸들을 위하여 이거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를 위하여 이거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기 어머니들, 어린 자녀를 기르고 있는 어머니들. 그래요. 해줄 거 많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어머니들. 이 믿음으로 자녀를 기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 무엇을 준다고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높은 데 올라가 봐야 뭐 하겠어요? 그 또한 죽고, 그 또한 모두 다 죽는 거예요. 죽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나 장관 하다 왔습니다. 대통령 하다 왔습니다. 뭐 하다 왔습니다. 그거 말고, 그거 말고. 그걸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 그걸 하면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So what? 주님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답이 So what이에요. So what? 그런데 부자인데 어떻겠니? 박사님이 되면 어떻다고? 권력을 가졌는데 어떻는데? 많은 사람을 거느렸는데 너 어떻게 살았는데? 대중에 있는 이 엘리자벳이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41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엘리자벳이 성령이 충만을 받아. 근데 이 태중에 있는 이 그 세례 요한도요, 성령이 충만했는데요. 1장 15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벌써 예언됐어요. 포도주가 지금 이제 그 세례 요한을 향한 예언의 말이에요. 이는 그가 세례 요한이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주를 술에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한. 엄마도 모태에 있는 아기도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앞에 와서 하나님의 길을 첩경을 예비하는 아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태중에 있는 아이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아, 요 아이가 언제 뭐 부흥에 가갖고 이제 은혜 받고 뭐 그거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 베이비들, 태중에 있는 아기도 성령이 충만하다는데, 여러분들의 아이들 정말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해 보시는 게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뭐 30등쯤 하는 아이가 1등 성적표 받아오는 날 엄마들 안 뛰겠어요? 펄펄 뛰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성령이 충만하도록 얼마나 펄펄 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습니까? 이 아이가 성령을 사모하는 아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아요. 지금도 늦지 않아요. 생명이 있다면 그 자식은 아직 망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성령이 충만한 아이가 돼. 성령이 충만하고 박사님 되고, 성령이 충만하고 장관 되고, 성령이 충만하고 프로페셔널 돼야죠. 성령 충만은 몇몇 성도들만 갖는 게 아니라 모든 예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21일 동안 구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평생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요. 세례 요한의 라이프를 이렇게 쭉 묵상하다 보니까요. 뭐가 씌워졌냐면,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이제 장성하셔서 이제 벌써 3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장성하셔서 예수님이 요단 강가에 세례 받으러 나오시잖아요. 세례 받으러 나오실 때 느닷없이 그 많은 군중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평범한 분이에요. 무슨 뭐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뭐 이렇게 뭐 동그란 게 뭐 이렇게 굴렁쇠가 뒤에 있어. 뭐 그리고 오신 게 아니라 똑같이 우리들 같이 그냥 그 틈에 계시면서 세례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그 예수를 보면서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그를 향하여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 선포를 느닷없이 그 청년 예수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난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가 이제 때가 되어져서, 나사렛에 살다가 때가 되어져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가로 나오는데, 이 평범한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데,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물론 뒤에 보면 설명이 좀 나와요. 근데 제가요, 이 말씀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는 이 고백은 너무 쉬웠어요. 왜요? 보지 않고도 알았는데 뭐. 보지 않고도 뱃속에서도 그분을 알았는데 보고 몰라? 식은 죽 먹기지.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요, 뱃속에 있을 때 그분이 태중에 요만하게 있을 때부터 그 메시아를 알아본 그분이 장성하셔서 자기에게 나오는 그것을 볼 때 벌써 성령이 충만하여 벌써 그 예수가 나오는 그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느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느낌이 달라요, 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안도 가보면 달라요. 정말 어떤 분들이 와서 그래요. 어우, 반성교회는 기도가 많이 쌓였네요.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와서 어느 가정에 가면 기도가 많이 쌓인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요. 말씀도 안 전해지고 기도도 안 되는 교회 그 집이 있어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느 집에 가면 너무 메말라서요. 이상한데? 이상한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데도 보면 그분에 대한 설교가 너무 메말라고. 너무나 그분과의 대화가 너무 메말라요. 근데 어떤 분과의 이야기는요, 막 생수가 막 팍팍팍팍 터져요. 말을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막 주세요. 기도가 막 터져나와요. 왜요? 이것이 영적 수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례 요한의 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게 너무 쉬웠던 거예요. 왜요? 보지 않고도 그분을 알았던 내가 보고도 모르겠는가. 그리고 그분은 그래서 정말 그렇게 기뻐하는 삶을 평생을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그가 아니라 또 세 번째 나는 아니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 나는 신랑의 들러리지 그분은 내 신랑이다. 나는 들러리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도다. 뭐예요? 나는 신랑이 아니다. 많은 그때의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착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는 너무 좀 허접한 청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지들과 또 세리들과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막 그러는 친구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가 아닙니다. 아니라 세 번을 그렇게 대답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분의 나는 들러리다. 그러면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네. 나는 그 기쁨이 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도다.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이 세례 요한의 기쁨이었어요. 이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는 얼마 후에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그 헤로디아의 그 접시에 수반에 목이 잘려져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는 기쁨으로 죽을 수 있었어요. 왜요? 그분을 위한 거라면.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1절부터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반 이후로는 뭐가 나오냐면은, 벳세다 들녘의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이때부터 정확하게 그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든 사인들이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단해요. 그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여호와를 기뻐하다가 살면서도 그 여호와를 기뻐하다가 죽을 때도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홀 라이프를 여호와를 기뻐한 인생. 그리 예수님께서 잉태되었을 때 그는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를 보고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크게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 많고 또 번거로운 일 많은데요. 2017년 정말 여호와를 기뻐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여호와를 기뻐하는 해가 되어서 정말 나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일들, 그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원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 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